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함께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를 이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성경을 같이 읽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언되었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또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알려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매주 살피나이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생각하나이다. 오늘 그 내용을 살필 때 우리의 마음에 또 더 깊은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사는 방식이 이 세상에 맞서는 방식이 될지라도 더 큰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안쪽에 보시면 108문, 109문 오늘 다룰 내용, 7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문 읽고 여러분 다 함께 답을 같이 한번 보고 이렇게 108문, 109문을 보겠습니다. 제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문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구조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8문에서 7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가장 처음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정을 피해야 되겠죠.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거절하는 방식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해야 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그런 부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방식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적용되는가, 혼인한 자들에게만 요구하는가, 그런데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 독신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09문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저지르는 그런 것만 금하시는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해 우리 몸과 영혼의 불결 자체를 금하신다는 것이죠. 왜 몸과 영혼의 불결을 금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몸과 영혼이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행동, 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즉 이런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이런 것은 우리의 몸에 관련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욕망까지,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상태까지에서도 모든 부정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가 하면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08문, 109문을 통해서 이렇게 7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7계명은 이제 가늠하지 말지니라이지만 해설서들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 보면 과거 해설서들을 다 보게 되면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제도, 혼인제도에 대해서 이 7계명 아래에서 해설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이런 해설서를 보게 되면 소위 이제 멜서스주의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이유에 의한 산화제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제한을 해야지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덜 낳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 계명에서 이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의외였는데, 이렇게 옛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이 7계명을 보면서,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한 300년 전부터 이런, 한 200년 전? 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때 있었는데, 교회 선생님들은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비판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좀 비판의 시각으로 교회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많이 비판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러 독일로도 유학을 가고, 네덜란드도 유학을 가는데요. 이 목사님들 가시는데,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좀덜 낳고. 제 지도 교수님, 셀다이스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자녀가 6분이세요. 그게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방식으로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이제 11명, 교자들 11명 나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물론 너무 많이 나시긴 했지만, 어쨌든,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뭐, 다섯, 여섯,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는 분도, 유학하셨던 분들 보면 한국 분인데도, 네 분, 벌써 네 명이신 분이 벌써, 김용호 교수님도 네 명이고, 유성민 박사님도 네 명이고, 또 조성재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도 자녀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둘인데 교회는 이렇게 이걸 비판해 왔습니다. 적게 나는 정책, 그 적게 나는 주장, 적게 낳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예전부터 비판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걸 많이 비판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에 들어가서 이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악한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네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날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도시 전체가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가 종교개혁과 함께 그것이 바뀌는 성적 문란함을 버리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도시 전체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함께 있게 된다는 그것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악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적 타락이 있다,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신학하려는 학생,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것은 신학하려는 학생들, 청년들이 없다는 것인데, 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예수 믿는 청년들도 없고, 그 중에서 또 소명을 가진 청년들도 없으니까 신학 지원자가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또 한편, 영적으로 악한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반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성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 그 라멕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아내가 둘이 있었다.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죠. 아내가 둘이 있었다.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가. 가인을 해한 자가 일곱 배인데, 나를 다치게 하면, 77배다. 이만큼이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보다도 자기가 더 잔인하다. 자기가 더 세다. 이렇게 거만히 노래한 걸 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홍수 심판을 앞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이들마저도 이제 그렇게 아내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악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줘도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우리 시대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적 타락을 진보와 세련됨으로 묘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퀴어라는 말을 이제 마치 이렇게 보편적인 용어로서 이제 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퀴어 축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뜻이 괴이한 것이거든. 괴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퀴어라는 뜻이 괴이하다, 괴상하다, 이런 뜻이 퀴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괴상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시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계명을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부패한 시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성별의 구분,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의 구분을 무시하는 이런 동성애, 이제는 예전에는 이것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 태어날 때 그렇게 됐다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지금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어떤 성적 지향을 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루는 남자로 살다가 하루는 여자로 살다가 하루는 이런 성향으로 살다가 하루는 이런 성향으로 살다가 이렇게 자기의 결정에 따른다. 이것도 괴상한 주장들입니다. 근친상간 또한 부자스러운 모든 행위들이 7계명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이 도처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이상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죠. 뭐 예수님을 믿느냐, 그걸 네가 부인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순교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또 한편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괴상한 것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포장할 때 우리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저건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입니다. 결혼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는 것이 7계명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7계명은 간음을 금할 뿐 아니라 거룩한 혼인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인류의 첫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신을 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자신을 알려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통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가정이요, 부부가 되는 것이죠. 동물들을 보내셨는데 동물들하고는 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하와와 그가 이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의 발견으로서의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와 함께 창조되지 않고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은 둘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남자가 흙에서 왔으나 하나님에 의해 되지 않고 남자로부터 동시에 남자가 흙에서 나왔으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립된 존재로 섰듯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왔으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립된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는 이렇게 신의 형상을 세우죠. 마을에다 밑구에다 세우고 이렇게 세우지만 성경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성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무슨 노예나 하녀로서 돕는 방식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돕는다는 것과 이 배필이라는 것은 맞상대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되 그 주권이 아담에게 있는 방식으로 섭니다. 무엇을 위해 돕는가,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하여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임무가 있었죠.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임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임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명을 위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하여 돕는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결혼이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혼인의 엄숙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모든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 동안의 몸과 영혼의 연합이 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며 거룩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결혼 생활에서 이 올바른 관계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택해 그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5장 21절에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하고서는 이제 아내에게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남편의 노예라는 말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다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랑이냐면 뭐 아시듯이 뭐 에로스도 있고 뭐 필로에도 있고 아가페에도 있고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성경이 이 가정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게 결코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는 게 좋은 그 혼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받을 수가 없죠,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무슨 뭐 이렇게 바로 나오면 바로 항거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바로 항거할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하시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 시대와 맞는 성경에서 21세기에 우리 시대와 맞는 것만 어울려야 되고 뽑아야 되고 다른 건 다 버리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남편의 사랑에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단어가 아가페고요. 그리고 이 사랑에서 그러니까 아가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구원의 큰 비밀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랑에 남편이 아내를 존귀 여기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귀히 여기라.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존중함을 그 영광을 아내에게 돌리라. 이거는 귀히 여기라. 이거 그러니까 예쁘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 주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나를 굉장히 높게 여겨라 이 말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에는 상호 무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이 여기고 그 안에 질서가 있으며 그 안에 이런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존경이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명령과 말씀이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시대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어울릴 때만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되게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핍박받는 때요, 때거나 순교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순교로서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거룩한지를 이 세상의 풍속을 거스름으로써 보여주는 때라고 때입니다.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108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성령의 열매와 구별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을 소개할 때 처음에 오는 것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 호색과 이렇게 뭐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져오죠. 거기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본래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정을 피해야 하는데 요리문답서는 먼저 우리가 순결하지 않은 것, 이런 부정을 마음으로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미워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고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함께 있지도 않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의 그 순결한 생활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있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리라 하는 것보다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이 시대에서는 대중매체들을 대하는 자세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문학, 드라마, 영화 등은 가장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마저도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양 뉴스들을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덜 소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소개하지 않고 너무 잔인하거나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 기사들은 너무 자극적으로 안 소개를 우리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것까지도 너무 자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마 이제 클릭수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또, 그래서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뉴스들, 또 이런 문학들, 또 이런 드라마, 영화, 요즘엔 뭐 유튜브, 요즘에는 뭐, 많은 것들이 바로 손쉽게 이제 우리의 손에 닿아 있는데, 그것들이 말하자면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들이고, 극단적인 예외들인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냥 우리 주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우리 주위에 정말 다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정말 막 그 막 조직 폭력배가 있고 막 총으로 사람 쏴 죽이고 막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다들 저러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들 저러고 사나 보다. 저렇게 다들 저렇게 문란하게 사나 보다. 저렇게 잔인하게 사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산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생산자의 의도와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그 입력 정보의 영향을 받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만드는 분들이 우리의 이 뇌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서 그걸 철묘하게 그 15초 또는 10초 동안에 그 우리의 뇌에 입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 어떤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왜 연령 제한을 두겠습니까?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안 보는 게. 그리고 이제 109분의 내용인데요.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몸짓과 말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매무새 몸짓 말에 단정함과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감사의 근거들을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과 감사의 근거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말,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이 부정한 이런 욕망까지도 금하십니다. 그래서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듯이 우리가 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나 그 자체도 성경은 정죄를 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생기는 이런 부정한 생각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또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보면은 따라가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가고 근데 그 길에 결국 섭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가다 보면 길에 섭니다.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 와서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서는 것이죠. 거기 머물러 있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결국 그 자리를 자기의 정체로 삼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내 자리다. 그래서 그 길 자체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네, 이 7계명은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려운 참 어려운 것이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 자체가 물밀듯이 예, 우리에게 이렇게 적셔지고 있습니다. 적셔져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저건 정상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건 정상이 아니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도 말씀하신다 이걸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거룩한 삶의 방식을 오히려 추구하는 것.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하여 그 특성과 본분을 지키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어기고 괴이하고 또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그러나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거스를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정신을 주시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히려 거스르며 주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거룩함 안에서 확인하고 순결한 그릇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성령의 전으로서 지키며 보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